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10월 14일 수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한국엔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마늘과 양파 같은 이 주요 농산물 가격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농산물 가격 예측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로 농가 소득을 조금 늘릴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물 수확 시기와 출하 시기를 조절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생산자 단체에 의한 주도적 수급 조절도 가능하다는데요. 꽤 괜찮은 시스템이죠. 아직은 한국의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라는데 남한과 북한 전체의 농가들이 이런 시스템 혜택을 누리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농민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셨겠죠. 뉴스통과 함께 더 즐겁고 의미 있는 하루 마무리하시면 좋겠네요. 수요일에 뉴스통에서는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더 넓은 뉴스 코너에서는 요즘 이슈가 된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요. 수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즐겁고 건강한 스포츠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 정보도 세심하게 알려드리고요.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 오늘도 함께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에 시계와 향수 등 사치품을 팔아넘긴 싱가포르 기업인이 3주간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14일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트 타임즈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기업인 총호겐에게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징역 3주를 선고했습니다. 총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3개 회사를 통해 2010년 12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북한에 약 58만 싱가포르 달러 상당의 시계와 향수, 화장품 등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의 사치품 이전 및 판매는 북한의 첫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13일 홈페이지에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7일 제75차 제3위원회 회의에서 한 발언을 게시했습니다. 김성 대사는 결의안은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제도 전복의 망상을 이루어보려는 적대 세력의 정치적 모략과 대결 광증의 산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허위한 알조, 편견과 적대로 일관된 결의안을 전면 배격하며 끝까지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경제 성장률을 3개월 전보다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도 경제활동이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주요국들의 전망률도 일제히 상향된 가운데 한국은 39개 선진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MF는 13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미누스 1.9%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수출 수요 회복과 4차 추가 경정 예산 등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에 힘입어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룹 가수 방탄소년단이 온라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미국 빌보드 소셜 50 순위 사상 처음으로 통산 200주째 정상을 차지한 가수가 됐습니다. 빌보드는 현지 시간 13일 방탄소년단이 이번 주 소셜 50순위에서도 1위를 기록하면서 총 200주 동안 정상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셜 50은 분석업체 넥스트빅사운드가 가수의 인터넷 소통망 팔로워, 언급 빈도, 조회수 등을 토대로 인터넷 영향력을 집계하는 순위입니다. 2010년 12월 시작된 이 순위에서 한 가수가 200주 동안 1위에 오른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입니다. 도이칠란드 인구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순이민이 줄면서 10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도이칠란드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도이칠랜드의 인구는 8,310만 명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약 4만 명 감소했다고 도이칠랜드 DPA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도이칠랜드 인구가 감소한 것은 2010년 상반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DPA 통신에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민 인구 유입과 유출이 전년과 비슷했는데 3월부터 이민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3일 포르투갈 축구협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호날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날두는 14일로 예정된 스웨리에와의 유럽축구연맹 네이션스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호날두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다른 선수들도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협회는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7%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현지 시간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엄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는 57%의 지지율을 얻어 40%를 획득한 트럼프 대통령을 큰 격차로 앞섰습니다. 가디언은 이번 격차는 이달 초 CNN 방송 여론조사의 16%포인트보다 더 벌어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두 후보 간 격차는 더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하나요?
네, 최근에 탈북민 200여 명을 북송하겠다는 중국 공안 당국의 통보를 북한이 받았는데 북한 당국에서 재차 거부했다고 소식통이 13일 전해왔습니다.
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이 데일리 NK의 전해온 소식인데요. 이달 초에 중국에서 20여 명의 탈북 여성이 단속이 돼서 랴오닝성 단둥 공안 및 변방대 합동 직결 구류장에 억류가 됐었는데
예.
공안 당국이 이 20명을 북송하겠다고 북한에 이제 요청을 했는데 북한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지린성 쪽에는 지금 200여 명의 탈북민이 지금 구류장에 있는데 북한에 보내려고 했지만 역시 북한 당국에서 거부했다고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중국의 요구를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10월 10일 날 북한에서 이제 최고 행사였죠.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바빠서 아마 이 요청을 수락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때문에 북중 국경이 봉쇄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초에 국경을 봉쇄하면서 뭐 무역 거래도 크게 줄었고 인적 왕래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내에서 체포된 탈북민이 북한으로 들어올 경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송환하겠다는 걸 거부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앞서서 이 중국의 탈북민 북송 요구를 북한이 재차 거부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이전에도 그럼 거부한 적이 있나 보군요.
네. 지난 2월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중국 랴오닝성 단둥 감옥에 탈북민 20여 명이 수감돼 있었는데요. 이때도 이제 북송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에 있는 북한 그 보위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당시 단동 감옥에만 도강자가 20명 넘게 있었지만 모두 송환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이 받지를 않고 있다고 말을 했고
네.
당시 중국 공안 당국은 빠른 북송을 요구를 했는데 북한 측은 지금은 모든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송환 수용을 뭐 거부하겠다. 네. 이런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민들의 북송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중국은요? 어떻게 네. 대응하고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일단 오는 18일까지 북한 측의 입장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네.
계속 이제 북한 당국에서 송환을 거부를 할 경우 차후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공안 당국에서는 이 북송 거부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대응책 마련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 중국도 이 탈북민 수용 시설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측이 계속 북송을 거부할 경우 중국 내 탈북민 단속이 완화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탈북민들은 더 힘들게 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되는데요.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행사 때 열병식을 크게 했었는데
예.
이 열병식에 투입된 일부 군인에게 8일간의 표창 휴가, 한국으로 따지면 한 포상 휴가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지급을 했다고 하고요. 이 북한 최고 사령부에서 지난 11일 열병식 지휘부에 참가한 군인들에게 8일간의 표창 휴가를 줄 때에 대한 김 위원장의 명령을 하달했다고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호상 휴가 같은 거 받으면 집으로
네.
가잖아요.
네.
북한에서도 휴가를 받으면 집으로 가는 건가요?
네,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바로 간 건 아니고
예.
이제 11일 날 김 위원장이 참가하는 행사였던 1호 행사인 이 집단체조 위대한 향도를 관람한 후에
네.
그날 밤 11시에 총참모부 그리고 철도성이 조직한 표창 휴가용 그 편성 열차 이걸 만대 기차로 북한에서
네.
표현을 하던데 이 열차를 타고 고향집으로 출발을 했고 20일까지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휴가에 대해서 소식통은 군인들과 이 고향 후방 가족의 상봉으로 군민 대단결을 통한 내부 결속이 굳건해질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뭐 예전 열병식 때도 이런 포상 휴가를 줬을 텐데 혹시 차이가 있을까요?
예전에 비해 좀
네.
휴가 기간이 좀 짧아지고 대상도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전에는 이제 열병식 행사가 끝나면 보름 정도 표창 휴가를 줬었대요.
네.
근데 반토막이 나서 지금 8일밖에 안 돼서 이렇게 짧은 휴가는 처음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 열병식에 참여한 모든 군인들에게 휴가를 줬는데 이번에 이제 참가자 가운데 또 좀 추렸나 봐요.
네.
그중에 하전사, 그러니까 일반 사병이고 그리고 독신 군관들만 받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 최대 비상체계 실시를 하고 있고 전국에서 유동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좀 이 같은 조치가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소식통은 분석을 했습니다.
네, 북한도 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더 많은 어려움과 변화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요. 자, 지금 북한은 오늘도 두 가지 소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김민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2005년에 데뷔했죠.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입니다. 임정희 씨인데요. 뮤지컬 배우라서 그런지 발성도 그렇고 뭐 목소리나 창법도 그렇고 좀 드라마틱하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거나 노래를 정말 잘하는 한국의 여가수입니다. 임정희 씨의 데뷔 앨범 수록곡인데요. 시계 태엽이라는 노래 듣고 올게요. 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도이칠란드 수도 베를린의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일본 그 위안부 소녀들을 상징하는 그런 상이고, 이게 최근에 큰 이슈가 됐었죠.
예.
자, 일단 철거 위기를 넘겼다고 들었는데, 우선 이 평화의 소녀상이 뭔지부터 간략히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평화의 소녀상은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네.
형상화한 그 걸림물입니다.
네.
그런데 이 걸림물은 애초에 미성년자일 때 당시에 강제로 끌려간 꿈 많은 소녀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예.
그 소녀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앞에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해
네.
말 없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극심한 재난 속에서 특히나 여성과 그 아이들의 인권이 유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정말 부드럽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전쟁 없는 그런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의 인권을 사랑하는 분들 또 전쟁을 반대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 시민들이 직접 이런 소녀상을 만들어 왔고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그 노력을 했어요. 그 구체적으로 노력한 기간만 해도 한 7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제 얼마 전에 한 석 달 전에 지금 이 베를린 소녀상이 만들어졌는데 일본에서 계속 이거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최근에 그 노력이 성공한 듯 보이는 조치가 취해진 거죠. 철거를 해라.
해라.
이런
예.
그 조치를 밑에 구청, 이 베를린 안에 있는 밑에 구의 구청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
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철거가 될 뻔했는데
네.
그런데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봤는데
네.
밑에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이제 법원이 판결을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철거 위기는 넘긴 겁니다.
네. 이 밑에 구청장이 좀 이례적으로 소녀상 철거 반대 집회에 직접 나와서 철거와 관련된 오해들을 해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슈테판 폰 다셀 구청장인데요.
네.
이분이 진짜 이례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 개가 일어났거든요.
네.
우선 이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을 좀 쉽게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철거를 하라는 명령이 내리자마자 독일에서 그 반대 청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한 것까지 7천여 명이 서명을 했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독일인들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돼가지고
네.
남한의 국민들이 많이 서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서명을 했고 그리고 어제 정오쯤에 집회를 했대요.
네.
4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렇군요.
나왔는데
네.
이것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게 이례적이랍니다. 예, 독일에서는. 그런데 이 400여 명 중에서도 교민이 아니라
네.
교민은 소수였고 독일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이들 앞에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랬군요.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돌리면서
네.
우리가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다. 역사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기념물을 좀 설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뭔가 서로가 합의를 해서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며칠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게 된 거죠.
네. 자, 말씀을 잠깐 해주셨듯이 일본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철거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뭐 로비를 많이 했다고요.
소녀상의 철거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로비를 했다는 사실을 또 일본의 신문이 철거가 결정되니까 자랑스럽게 또 기사화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독일 시민들이 이걸 알게 됐는데 독일 시민들이 분노하게 된
오히려
계기가
역효과가 났네요.
예, 되기도 한 겁니다.
네.
실제로 베를린 밑에 구청에서
네.
이번에 그 구청장이 나와서 보도자료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일본의 정부의 압력으로는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독일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는 시인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신문에 이제 일본 산케이 신문인데요. 산케이 신문에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일본 정부 구체적으로 딱 짚어서 네.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지난 10월 1일에 하이코마스 독일 외무장관과의 통화를 했대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 소녀상을 철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됐고 그리고 또 그 제안을 하면서 주로 얘기를 했던 것이 동서분열로 하나가 된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베를린시에 소녀상이 놓여서 특정한 민족의 이해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네.
분열이 되지 않느냐 민족끼리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철거를 요청했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자, 이 독일 내에서도 어쨌든 현지인들의 반대 여론이 많았잖아요. 네. 또 한국의 국민들도 반대 청원 운동을 함께 벌였는데 여기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뭐 한국인들이 뭐 그렇게 많 독일인에 비해서는 많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김평론가님도 근데 여기 서명을 하셨다고요?
예, 저도 서명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제가 확인한 그 네. 시간에는 1,000명 정도 이렇게 서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독일어로 다 돼 있어요, 청원문이.
아, 좀 그러니까 어렵게 돼 있군요.
독일 시민들이 네. 직접 만든 청원문을 독일의 우리 교포들이
아, 네.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까지 알려준 건데
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오랜만에 사전 들고 독일어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청원에 서명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예.
이제 이 또 청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14,000여 명이 서명을 해서 뭐 역시 뭐 IT 강국이니까 네. 뭐 지금 독일에는 10월 8일부터 했는데 7,000여 명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틀 동안 14,000여 명. 이제 굉장히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뜨거운 반응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심각한 뭐 여성 인권 유린의 역사를 다시는 어떤 인류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네.
이 설치를 지원했던 정의기억연대에서는 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정의기억연대에서는 그 지난 11일에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의 소녀상 철거 압력과 또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의 철거 공문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폄하하고
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이제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것과 비슷한 서한을 또 우리 국회에서도 113명의 의원들이 같이 서명을 해서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대요.
네.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이 소녀상 자체는 시민들이 합의를 해서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온 세상에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권적 차원에서 네. 호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소녀상이라고 하는 예술품으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세련되게 하고 네.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를 일본의 정부가 직접 독일 정부한테 얘기를 해서 압력을 넣어서 철거하고 그런다면 시민들이 하는 자발적인 일을 정부가 가로막는 거 아니냐.
네.
이건 표현의 자유의 침해죠. 그래서 실제로 독일 그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미테구 안에서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
합의 절차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해 이러는 거 민주주의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 건데 실제로 지금 미테 구청장이 물러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래요.
아, 그렇군요.
이 미테 구청장님이 또 그리고 네. 녹색당 출신이에요.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녹색당은 전 세계에 지부가 있는
네.
그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단체잖아요. 특히 환경 문제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세계 어느 정치 단체보다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단체의 구청장이 그 전쟁 인권에 어떤 호소하는
네.
전쟁에서 인권의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하는 소녀상을 뽑아내는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웠고 특히 같은 당에 있는 의원들이
네.
그렇게 뭐라고 했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독일 정부에서는 뭐 빨리 이렇게 정리해라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같은 당에 있는 당원들이 반발을 해서 새롭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도 좀 지지 입장을 전달했다면서요 편지에.
예.
네.
실제로 슈레더 전 총리의 부인이 김소연 씨라고.
예.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예. 우리 교포인 거죠.
네. 예. 결혼해서.
예. 근데 네. 이분하고 이제 2018년에 결혼을 했는데
예.
그 이전부터 슈레더 총리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총리예요.
네.
그래서 재임 시에도 한국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졌었는데 특히 이제 아내 덕분인지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한국에 자주 찾아오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 소식을 딱 듣고 이분은 직접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시는 그 나눔의 네. 집까지도 다 가보시고 하신 분이거든요. 네.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공개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잔인한 전쟁 폭력의 역사를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침묵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역사를 망각하는 처사다.
네.
그리고 베를린의 미테구청이 독일 외교부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써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네. 항의를 한 그런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그 베를린의 소녀상에 함께 설치되어 있는 이 비문 이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뭔데 이게 또 트집거리가 되고 있을까요?
소녀상과 함께 이 소녀상이 어떤 의미로 만들어진 상입니다라고 작은 이제 비문이 거기 적혀 있어요.
네.
근데 한 두 문장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문에 이 소녀상은 일본의 전쟁 범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네.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리려고 제작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문은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것이다.
네.
그래서 한국의 민족주의적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비문에 있는 말은 다툼이 있는
네.
상황인데 그렇게 적어놓으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네. 문제 제기를 해서 이 비문을 합의를 하지 않고 이제 게재를 했기 때문에 미테구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하라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만들었던 코리아협의회 대표 한정화라고 하는 분이
예.
우리가 미테구청하고 논의를 안 했던 게 아니다. 다 논의했고 이런 언급이 들어갈 거라고 해서 그때는 네. 허락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부딪히는 서로 갈등 지점이 있는 게 뭐냐면
네.
그때는 일본의 범죄를 적시할 줄 몰랐죠. 그냥 이 소녀상의 이름 정도 네. 적을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이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는 이 비문을 좀 고치면
네.
그러면 계속 존속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합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더 꼼꼼하게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폭넓게 세상의 전쟁들로부터 여성들이 또 아이들이 얼마나 인권 침해를 당하는지를 거기에 다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어놓으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화의 소녀상 베를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사실 뭐 한일 관계가 여러 면에서 아직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좀 두 나라가 발전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평론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1995년에 데뷔한 걸이라는 이름의 남성 밴드가 있었어요. 데뷔 당시에 개성 넘치는 복장, 또 무대 매너 같은 걸로 상당한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활동을 오래 하거나 꾸준히 했던 건 아닌데 하나의 노래로 지금까지도 유명하고요. 올해 복고풍 열풍에 힘입어 신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걸의 최고 히트곡 아스피린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수요일에는 다양한 스포츠 관련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태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스포츠 소식으로 함께하나요?
네, 미국 프로농구리그 NBA에서 LA 레이커스가 10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통산 17번째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린 LA 레이커스는요, 보스턴과 함께 역대 최다 우승팀에 오르게 됐는데 오늘은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올 시즌 미국 프로농구의 최종 우승자가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먼저 NBA 파이널이 좀 어떻게 치러지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NBA 파이널은 미국 프로농구 리그의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프로농구는 동부 컨퍼런스 지역과 이 서부 컨퍼런스 지역을 나눠서 치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동부 우승팀이랑 서부 우승팀이 맞붙어서 최종 우승자를 결정하는 대회인데요.
네, 워낙 미국이 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나눠서 하는군요.
결승전은 7전 4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예.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 우승팀인 LA 레이커스 그리고 동부의 우승팀 마이애미 히트가 맞붙게 됐는데요. LA 레이커스는 지난 12일 그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위치한 경기장에서 열린 그 2020 NBA 파이널 6차전을 106대 93으로 이기면서 총 전적 4승 2패가 되어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승팀 중에서도 이 왕중왕을 결정하는 그런 대회인 것 같은데
네.
그만큼 경쟁이 또 엄청나게 치열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대회 초반부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좀 레이커스의 일방적인 흐름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네.
점쳤습니다. 그 이유가 레이커스에는 뭐 워낙 유명한 르브론 제임스
예.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초호화 군단이 건재하지만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뭐 뱀 아데바요 선수 이런 주축 선수들이 좀 몸 상태가 또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레이커스에게 좀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가뜩이나 이 마이애미로서는 좀 객관적인 전력에서 처지는 데다가 정상 전력을 갖추지 못하면서 또 이 레이커스에 대한 반격의 실마리를 만들어내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상과 달리 이 마이애미는 좀 이 같은 공백을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더니 기어이 시리즈 6차전까지 끌고 가는데 성공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6차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좀 비록 우승컵을 LA에게 넘겨줬지만 이 마이애미의 파상 공세가 보였던 파이널 5차전은 NBA 역사의 한쪽을 장식할 만했습니다.
네,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그만큼 또 뭔가 절실하게 경기를 했던
네.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불리한 상황도 치열하게 좀 승화시킨 그런 경기를 한 마이애미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애미가 LA를 상대로 2승을 따낼 수 있었던 거는요. 그 팀의 에이스인 지미 버틀러의 초인적인 활약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동부 컨퍼런스 결승전부터 팀을 위기에서 여러 차례 구해낸 버틀러는요. 이번 파이널 무대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는데
네.
특히 이 파이널 5차전 101대 101로 맞선 마지막 4쿼터 이 종료 1분 52초 동안
네.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이 마이애미 히트의 지미 버틀러가 경기 막판 점수를 엄청나게 주고받는 진풍경을 펼쳤는데요. 경기장 위에는 10명의 선수가 있었지만 딱 이때만큼은 둘의 대결 같았습니다.
1분 52초의 동점이라
네.
지금 얘기만 해도 막 손에 땀이 나는데 자, 이 버틀러 선수가 이렇게 좀 더욱 흥미롭게 경기를 만들어줬는데 이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네, 버틀러 선수는 좀 좌절을 딛고 성공한 인생 이야기로 유명한데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외곽 지역에서 태어난 버틀러는
네.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자마자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좀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집에서 나가라. 네, 이렇게 모진 말로
네.
버틀러를 거리로 내몰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버틀러는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를 구한 거는 그 고등학교 시절 농구부 동료의 어머니 미셸 램버트였다고 합니다.
네.
버틀러의 사정을 좀 딱하게 여긴 램버트는 그를 이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했는데 이미 키우던 자녀만 6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램버트 씨는 다른 자녀와 똑같이 버틀러를 대했다고 하고요. 뭐 수업이나 이런 농구부 연습에 빠지면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는 세심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되게 이제 부모님의 역할을 해주신
네,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이렇게 피나는 노력으로 버틀러는 2011년 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30번째로 그 시카고 불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버틀러가 그 램버드 씨에게 고마움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자신의 등번호 이거를 이제 램버드 씨가 골라준 21번으로 정해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게 상당히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영화 같은데요. 자, LA 네. 레이커스도 이번 우승이 근데 10년 만에 우승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우승을 차지한 건 올해 초 헬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대활약을 했던 2010년 이후에 10년 만인데요.
네.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는 이 딸과 함께 지난 1월 말 그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LA 레이커스 선수들이 이 코비를 위한 최고의 선물을 안긴 셈인데요. 게다가 이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딛고 우승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또 르브론 제임스의 활약도 빼놓을 수가 없다고요.
네, 이번 우승의 주역은 르브론 제임스였는데요. 예, 파이널 6경기에서 평균 29.8득점, 11.8리바운드, 그리고 8.5어시스트를 기록한 르브론 제임스는 경기 후에 기자단 투표에서 결정되는 파이널 MVP에서 선정이 되면서 개인 통산 네 번째 우승, 그리고 네 번째 파이널 MVP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네.
르브론은 정말 올 시즌 내내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네. 드러냈는데 리그 17년 차입니다. 그럼에도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팀 내 선수인 앤서니 데이비스와 호흡을 맞추면서 리그 어시스트 왕도 이렇게 차지를 했고
네.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에이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을 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총 6번의 파이널 MVP를 했는데 조던에 이어서 현재 역대 파이널 MVP 선정 2위에 올라섰고요. 그리고 특히 서로 다른 3개 팀에서 우승을 한 거는 이 르브론 제임스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19라는 큰 변수 속에서도 어쨌든 미국 프로농구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좀 다행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약 4달간 중단됐던 NBA 리그가 좀 성공적으로 재개막할 수 있었던 건 그 바로 올랜도 버블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NBA 선수들의 감염 소식이 네. 좀 하나둘씩 들리면서 기존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여겨져서 운영본부가 따로 고안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일명 이제 비눗방울인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비눗방울처럼 이 고립된 공간에서 모든 경기 그리고 모든 경기 준비를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그 비눗방울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고립돼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NBA 모든 선수들 및 22개 구단이 이 올랜도 디즈니랜드에 모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리그 시작 10일 전부터
네.
합숙 훈련 연습 게임을 여기서 하면서 적응 기간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랜드는 호텔을 개조를 해서 7개의 정규 농구 경기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22개의 팀에게 균일하게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7월 20일 이후에 이 버블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가 또 없었기 때문에
네.
다음 시즌 역시 이런 버블 시스템으로 또 시즌을 치르는 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딱 선수들끼리 격리시켜놓고 거기서 경기를 하고 네. 모든 걸 다 하는군요. 자, 어쨌든 뭐 이런 방법 덕분에 LA 레이커스의 우승과 함께 성공적으로 미국 프로농구가 일단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특히 22개 구단이 합심했던 올랜도 버블 시스템은 프로스포츠 역사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위기 대처 사례 중 하나로 또 기억될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오늘도 재미있게 스포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태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자, 원래 sick, S-I-C-K는 아픈이라는 뜻이지만요. 여기 뒤에 of, of가 붙으면 뭐뭐에 실증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tired of도 있고요. 원래는 뭐뭐에 지쳤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오모에 지긋지긋하다라는 느낌으로 쓰기 때문에 영어권 사람들은 많이 사용합니다. Sick of, tired of. 자, 예를 들어서요. Yeah, but I don't do that anymore. I got sick of it. 자, 이 문장의 뜻은요. 그런데 이젠 안 해요. 실증났어요. 인데요. 영어에서는 비동사 대신에 get, G-E-T도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정식 표현은 I was sick of it 이겠지만 실제 사용하는 현지 영어 표현은 I got sick of it 이게 되는 거랍니다. 자, 살다 보면 실증나는 일들이 있지만 그때 또 그걸 이겨내야겠죠. 모두 실증난다는 말은 최대한 덜 쓰면서 살면 좋겠지만요. 그래도 영어 표현은 배워두자고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젠 안 해요. 실증났어요. Yeah, but I don't do that anymore. I got sick of it.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10월 15일 목요일은 아침부터 차차 흐려져 낮에 평안도와 함남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영하 9도, 해산 영하 5도, 강계 영하 2도, 신의주 사리원 함흥 2도, 평양 청진 3도, 개성 4도, 원산 5도, 해주 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5도, 해산 10도, 강계 12도, 평양 13도, 신의주 청진 14도, 사리원 함흥 원산 17도, 개성 해주 18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 상승한 40.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의 금값은 떨어졌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0.1% 하락한 1894.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73.91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죠.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은 지금 곳곳에서 아름다운 가을 자태를 뽐낸다고 하는데요. 저는 뭐 직접 가보질 못하고 뉴스나 사진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북한도 지금 아름다운 가을에 물든 지역들 참 많을 텐데요. 저처럼 직접 그런 곳들을 다니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 역시 많을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계획해놨다가 취소한 게 지금도 생각난다면서 요즘 날씨를 보니까 너무너무 여행 다니고 싶다는 친구의 하소연도 전 떠오르네요. 날이 좋은 만큼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이 커서일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잘 견디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립니다. 악기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연기까지 잘하는 일명 훈남들로 구성된 인기 남성 밴드 CNBLUE인데요. 멤버 한 명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했고 다들 뭐 군대에 가기도 했고 당분간은 예전의 그 모습을 보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CNBLUE의 히트곡입니다. 외톨이야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칠게요. 여러분 모두는 물론 절대 외톨이가 아니니까 노래만 잘 감상하세요. 자, 우린 내일 또 만나요. 외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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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톨이야.